책임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책임. 한 번쯤 들어보셨죠? 책임. 사람이 스스로 지은 행위나 결정에 대한 평가를 받고 이것에 의해서 윤리적 환경적인 제재를 받아들일 때 흔히 쓰이는 단어입니다. 개인과 사회적 책무에 대해서 보다 강조하는 미국에서는요, 이러한 책임에 대해서 보다 세부적으로 두 가지로 사용해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responsibility이고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의 제목인 accountability입니다. 이 첫 번째는요, 그 responsibility는 개인이 지은 행위나 결과에 대한 의무를 감당할 때 사용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책임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는 accountability는 한마디로 이 단어는 믿을 수 있는 신뢰도를 표현할 때 주로 사용합니다. 곧 자신이 한 행동과 또 그런 사회적인 패턴에 대해서 특정 단체까지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것에 대한 비판과 그리고 여러 가지 감당해야 될 윤리적 부분까지도 수용할 때 흔히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accountability는 개인의 신뢰와 신용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합니다. 이두 단어를 굳이 비교하자면은 accountability는 기능적인 측면을 더욱더 강조하여서 즉 개인의 사회성과 신뢰성을 강조하는 반면에 responsibility는 한 개인이 감당해야 될 의무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함께 봉독한 말씀이 나훔서는 바로 이러한 책임에 대해서 그 개인이 지은 행위가 사회와 또한 그러한 단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나훔 선지자의 묵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을 이해하려면은 나훔서 전체의 말씀과 나훔서를 지은 동기와 또 시대적 배경 그리고 당시의 시대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훔서 전체 분량은요, 3장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뜻 우리가 그냥 지나치기 쉬운 또 다소 생소하게 접할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나훔서에 대해서 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니느웨에 대한 중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 그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나훔의 고향이 엘고스이며 그가 지은 글의 내용이 묵시의 글이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묵시의 글은 무엇을 말합니까? 나훔 선지자가 공부하고 연구해서 자신의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작성한 말씀이 아니라, 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한 말씀임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나훔서의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니느웨에 대한 중한 경고의 말씀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니느웨가 죄악으로부터 멸망할 것을 직접적으로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에서요, 이 나훔 선지자가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다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훔서 3장 7절과 3장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3장 7절 말씀입니다.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여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아멘. 3장 18절 말씀입니다.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아멘. 첫 번째 말씀은요,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의 멸망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왕가의 몰락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이러한 나훔의 예언대로 아수르 왕국은 50년 뒤인 BC 612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합니다. 나훔이란 이름의 뜻은요, 위로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왕국을 멸망케 하고 남왕국의 생존을 위협했던 이 아수르 제국의 멸망은요, 당시에 그런 예언을 했던 나훔의 이름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나훔서 1장 11절에서 나훔서를 기록한 시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특한 것을 권하는도다. 아멘. 여기에서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은 BC 710년경에 아수르의 왕이었던 산헤립을 말합니다. 그의 군대장관 랍사게가 남왕국을 침공해서 유대의 성읍들을 정복하고 또한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 여호와를 믿지 말아라. 여호와를 의지하면 승리한다라는 히스기야 왕의 말을 믿지 말라 하면서 그들에게 조롱을 하면서 사특한 것을 권했습니다. 곧 나훔서는 아수르가 남왕국을 침공하기 이전에 지어진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에 걸쳐서 기록된 이 나훔의 예언은요, 그가 포로가 되어서 사로잡혀갔고 그 어린 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버려졌다라는 3장 10절 말씀을 끝으로 그 예언은 종료가 됩니다. 이러한 나훔서를요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은 한 가지 귀중한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모든 국가와 모든 개인은 하나님을 향한 accountability, 곧 사회적인 책임과 그에 대한 신뢰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수르는요, 하나님께서 택한 나라가 아닌 이방 국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수르라는 이방 국가의 죄악에 대해서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나훔서 1장 2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다 같이 나훔서 1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투기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아멘. 우리 흔히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정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랑은요, 선택받은 백성을 향한 제한된 사랑입니다. 나훔서 3장 1절과 4절에 보면은 니느웨의 죄악성에 대해서 네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탐욕스럽고, 둘째는 사자처럼 잔인하며, 셋째는 간사한 거짓과 술책으로 나라를 속이고 나라들과 조약을 맺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강귀한 주술로 백성을 미혹해하고 귀신을 숭배하도록 했습니다. 나훔서 1장 11절에 보니까는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사특한 것을 권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에서 사특하다라는 말은요, 벨리알로 쓰였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 보니까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되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곧 벨리알은 죄악의 상징이자 사탄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아수르의 왕 산헤립은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러한 사탄을 숭배하도록 열국을 미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악에 대한 책임을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에는요,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이 담겨 있습니다. 다 같이 나훔서 1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죄인을 결코 사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와의 길은 휘리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 발의 티끌이로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천하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중요한 속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바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오래 참고 우리가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오히려 조롱하고 멸시할 때가 있죠. 내가 죄를 지어도 당장에 아무런 결과가 없으니까 오히려 그 은혜를 왜곡하고 자만하면서 급기야는 더 큰 죄악을 범할 때가 있습니다. 로마서 2장 4절에 보니까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아멘. 그렇습니다.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고 죄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참고 계시고 지금도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는요, 요나서에서도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서 역시 니느웨에 대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나훔서와는 전혀 반대의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훔서가 니느웨의 멸망과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면은 요나서는 니느웨의 회복과 구원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서는 나훔의 예언이 있기 100여 년 전인 BC 862년경에 기록되었습니다. 당시 니느웨의 성읍이 얼마나 왕성하고 컸는지 요나서 3장 2절과 4장 11절에 보니까는 그 성을 가리켜서 큰 성읍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 아이만 12만 명이며 육축 또한 많았다라고 4장 11절을 통하여서 증언합니다. 당시의 시대적 상황으로 볼 때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요나서 1장 1절에 보니까는 니느웨의 죄악이 극심하여서 하나님 앞에 상달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느웨의 그 성읍이 나훔의 시대 마찬가지로 상당히 타락했고 죄악이 창궐한 도시로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켜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았다라고 요나서 3장 10절을 말씀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똑같은 죄악을 범했습니다. 근데 한쪽은 멸망케 했고 한쪽은 회복케 했습니다. 다 같이 요나서 3장 4절부터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좀 긴 말씀인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5절 시작.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 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광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아멘. 요나가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쳤던 불과 하루였습니다. 니느웨 성에 대한 멸망에 대한 부르짖음을 그들은 헛되이 여기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듣고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금식을 선포하고 아이고 어른이고 할 것 없이 굵은 배를 입고 애통해 있습니다. 이러한 회개의 바람은 백성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왕도 이 소문을 듣고 자신의 보좌에서 내려와서 굵은 배를 입고 제에 앉아서 애통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나 짐승이나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말 것을 선포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러한 회개는요, 외식적인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구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 은혜로만이 자신과 그 국가가 구원받을 것이라는 그러한 철저한 신뢰와 회개하는 왕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구원의 은혜가 임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아무리 구원받고 축복받은 백성이랄지라도 또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요 멸망과 심판만 있을 뿐입니다. 니느웨 땅이 심판받지 않으니까는 멸망치 않으니까는 낙심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요나서 4장 1절에 보니까는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국가와 국민의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간구는요, 한 나라의 왕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선지자까지도 낙심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하는 영적인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니느웨의 모습은 예전에 보았던 은혜의 모습이 아니죠. 100여 년이 지나면서 100여 년 동안에 다시금 죄악에 물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니느웨 백성들의 죄악을 보다 못해서 나음 그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시금 그 죄악을 깨닫게 하시려고 멸망을 예언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백성들은 결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음 이후에 50여 년 동안을 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후 그래도 안 되니까는 결국 BC 612년 도에 그때의 바벨론 왕 나보폴라시르스에 의해서 그 사람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케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나훔서 2장 13절에서는 너의 젊은 사자를 칼로 멸할 것이며 너희 파견자의 목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젊은 사자는요, 당시 아수르 군대를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그 땅에는요, 젊은 사자상이 많았습니다. 이는 아수르 군대의 위엄과 그리고 그 권력과 장악성의 상징이었습니다. 당시 아수르 군대는 어느 도시든지 점령하면은 사람들의 목을 베어서 죽인 후 일부 사람들을 살려서 도망케 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죄악성과 잔악성을 다른 도시에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파견자로 삼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는 모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젊은 사자를 칼로 멸할 것이요 병거를 불살라버릴 것이며 더 이상 파견자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제국의 완전한 몰락을 선포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국가가 감당해야 할 윤리적, 신앙적 책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왕뿐만이 아니라 개인의 책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나라가 잘못되면은 왕과 통치자의 잘못으로 돌립니다. 물론 틀림만은 아니죠. 모든 권한에 대한 1차적인 책무는 그 리더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한 2차적인 책임은 우리에게 있고 그에 따른 회복은 우리 모두가 함께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요나서에 기록된 니느웨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왕이 먼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백성이 회개하고 자신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돌아오니까 그 소문을 들은 왕이 깨닫고 그제서야 하나님께 그 앞에 엎드렸다라고 성경을 말씀했습니다. 나훔서 1장 6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다같이 볼까요? 나훔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누가 능히 그분 분노하신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 진노를 감당하랴. 그 진노를 불처럼 쏟으시니 그를 인하여 바위들이 깨어진도다. 국가의 죄악에 대해서는요, 어느 시점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각 개인의 죄악에 대해서는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최후의 심판을 받는 대상이 되지 말아야만 합니다. 이러한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차라리 바위 밑에 깔려 주는 것이 더 낫다라고 나훔서 1장 6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최후의 심판 때에 서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1장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1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아멘. 나훔서 1장 11절 이후의 말씀은요, 아수르 왕 산헤립이 침공했을 때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앞에 잠시 소개했다시피 산헤립은 BC 710년도 그 경에 군대를 이끌고 남유다 왕국을 침공하여서 예루살렘 밖 50km 지점에서 본부 진지를 치고 침공할 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군대 장관 다르단과 랍사게를 보내서 히스기야 왕과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그들을 조롱하고 협박했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가 그 편지를 놓고 그 서신을 놓고 협박 서신을 놓고 함께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케 하실 거라는 응답의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다시금 평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한밤중에 다 죽였다라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열왕기하 18장, 19장, 그리고 이사야서 10장, 36장, 37장, 그리고 미가서에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왕성하다 할지라도 성도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기도에 행함이 있어야만 합니다. 히스기야 왕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의뢰하며 신뢰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기도가 승리의 원동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산성이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그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흔히 한 번 받은 은혜는 변함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이러한 축복은 자자손손 이루어질 것이라는 내리 은혜가 임할 것이라는 그러한 막연한 도우심과 막연한 기대감과 확신이 있습니다. 곧 내가 택함 받았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 자손도 내 자식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가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어떠한 풍조가 생깁니까? 믿음의 가문을 중요시 여기는 풍조와 그러한 것들을 되게 자랑스러워하는 그러한 심리적인 안정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미국 분들 중에서 미국 사람들 중에서 이러한 분들이 유독 많습니다. 믿음의 가문, 목사의 가문 이것을 대단히 자랑스러워하면서 자부심 여기면서 그리고 소명과 또 부르심도 없는데 사명도 없는데 그거 중요하지 않고 믿음의 계보에 따라서 목사가 된 것을 매우 자랑스러워합니다. 이렇다 보니 당연히 내 자식도 내 자녀도 목사가 될 것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이고 신앙생활을 잘할 것이라는 확신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선대가 잘했다고 해서 가문이 훌륭하다고 해서 그 개인의 삶까지도 그렇게 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한 니느웨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100여 년이 지나서 3, 4대가 지나면서 또다시 인류 역사상 가장 악한 세대가 되었고 악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경건한 자의 후손이 불경건한 자의 표상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시 여기고 중점적인 가치관으로 삶아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 인생의 목표를 어디에다 설정하시겠습니까? 더 나아가 내 자녀에게 가르치고 물려줘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재산입니까? 땅입니까? 건물이에요? 통장입니까? 지식입니까? 학벌입니까? 다 같이 시편 145편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45편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대대로 주께서 행하신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한 세대는 다른 세대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증거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올바른 믿음의 그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고 직접 가르침을 전하는 것,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믿음에 자립할 수 있도록 기도의 동력을 보태는 것, 바로 우리가 물려줘야 할 가장 소중한 영적 재산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좀 볼까요? 세대가 악하고, 그렇죠? 참으로 답답하고 심적으로 공고한 세상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민심이 천심이란 말이 있습니다. 온 백성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주목하고 있고 또한 우리나라를 향하여서 걱정하고 있는 웃지도 울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나훔서와 요나서를 묵상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니느웨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행동하는 양심, 국가를 향한 외침과 간절한 바람도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근데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나부터 먼저 주 앞에 나 엎드려 기도하는 것, 그리고 위정자들의 철저한 회개와 반성,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신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도우심을 간구하는 목소리가 삼일교회부터 먼저 퍼져나갈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 주술과 악행, 우상숭배는 떠나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국가와 민족으로 변화가 되는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신앙 유산을 나뿐만 아니라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도 물려주고자 노력하며 내 삶의 온전한 가치관으로 삼을 수 있는 저와 삼육교회 온 성도분들이 있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함께 그 자리에 동참하길 원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외치게 하여 주옵시고, 걱정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아파하는 마음, 긍휼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행위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금 기도전에 나와서 주 앞에 아뢰며 나부터 먼저 회개하며 나부터 먼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노라 회개할 수 있는 심령 갖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진정으로 주 앞에 그 모습에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종으로 삼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 이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여 주옵시고 모든 악행은 떠나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함께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내일 있을 수능시험을 위해서, 특세를 위해서 다시 합심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그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감사드리오니 주 아버지 하나님.